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 사이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함께 살면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남편이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이 나갔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나가는 추세라고 그래요.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아내의 자존심은 대단히 상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남편이 잠시 뒤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돌아온 남편이 내심 반가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날카로운 어조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간다더니 왜 왔어요? 그러면서도 눈치를 살핍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시 찾으러 왔어요. 갑자기 아내는 긴장했습니다. 저 남편이 나몰래 거액을 저금해 놓은 통장을 놔두고 가서 그 통장을 가지러 왔나. 인감 도장을 가지고 집문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가슴이 쿵덕쿵덕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내의 질문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싸우고 나서 집을 났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당신을 두고 나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정말 살맛나게 만들어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때문에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기억 속에 늘 떠오르는 것이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가서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권을 지혜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이 특별히 상당히 감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깊은 사랑의 묘약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술람미 여인이 사는 시골집으로 옮겨져서 전개됩니다. 시골집에 있는 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가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에요. 술람미라는 뜻은 평화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인 솔로몬 왕과 평화의 딸이 만남으로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레바논 산지에 있는 초라한 술람미 여인의 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 왕은 그녀를 만나게 되고 자기 신부로서 맞아들이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가 산에서 달린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전름발이가 수사슴처럼 뛴다라고 번역되었고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는 성벽을 뛰어넘다, 또 스가랴서 1장 9절에서 문지방을 뛰어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힘차게 기쁨으로 뛰어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차게 기쁘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달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만남은 우연한 것 같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라는 노래의 가사와 같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나와 너의 만남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성도간의 만남.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하고 목자는 양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하고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은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어부 베드로의 인생을, 남편을 다섯이나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살인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지기인 술람미 여인의 인생은 솔로몬 왕을 만나서 사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시인이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새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면서 사랑이 삭히면서 이렇게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술람의 여인의 인생은 솔로몬 왕을 만나서 사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청춘이란 나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누구나 청춘인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의 열정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사랑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나이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20대는 꿈에 살고, 30대는 삼삼에서 살고, 40대는 사생결단으로 살고, 50대 이후부터는 오기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블로는 젊은 날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나이가 들면 살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글에서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사랑의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정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와서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정이 사라져갈 때, 사랑의 열정이 메말라 갈 때가 가장 힘든 것이고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발전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친절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실로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에 나의 비둘기라는 말은 아름답고 완전한 신부에 대한 칭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데 성도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곳만이 세상의 광풍이 아무리 몰아쳐 불어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결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비둘기와 같이 저희들이 사랑의 전달자로 피스메이크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서야 우리를 향해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솔로몬 왕의 함께 가자는 요청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를 위하여 요걸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하는 포도원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에는 여우들이 포도원에 굴을 파고 새끼를 낳아놓으면 여우 새끼들이 봄에 움터나오는 포도나무 삭들을 모두 잘라먹고 짓밟아서 포도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울타리를 잘 만들어 외부에서 여우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울타리 안에 굴을 파고 새끼를 쳐놓는 여우들도 잡아야 합니다. 이 술람이 여인은 말하자면 사랑을 방해하는 모습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우는 여우와 이리의 중간 사이즈인 제카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여우를 교활한 아말렉 족속에 비유했습니다. 포도원을 교회로, 또 여우는 그 포도원에 핀 꽃들이 열매 맺기 전에 파괴하는 크고 작은 내면의 적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말하자면 양떼가 목자에게 속하였듯이 여인은 왕에게 속함을 나타냅니다. 여인은 이러한 마음의 연합을 후에도 계속 반복해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남녀의 사랑은 서로를 독점할 권리가 있고 남녀의 사랑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그러한 권리를 보존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수혜자이면서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자아 중심적인 관점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안목과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종말론적인 인생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까지 산다면 오늘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뿐인 유한한 인생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모두 받으셨어요.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엄청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을 받으면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물론 미움은 아직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 안에 있을 때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 안에 아직 그를 향한 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를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2세기 불란서의 신학자인 보나드는 기독교 영성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째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순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십자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중심에 서게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뜻은 우레의 아들이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도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격렬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요한은 그가 자기 동료가 아님을 알고 그 행위를 금지했어요. 그것을 보면 그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그들의 행로를 방해할 때 요한은 사마리아를 치려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소원했는데 그것을 보면 그는 한이 맺힌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진실하고 부드러운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의에는 강하셨지만 마음은 끝없이 부드러우셨고 결코 굽히지 않으셨고 결코 굽히지 않으셨지만 딱딱하지도 않으셨어요. 스스로는 배반을 당해도 남을 배반할 줄을 도무지 모르셨고 한 번 주신 사랑은 거두지 않는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도 배우게 되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점차 예수님처럼 변해갔던 것입니다. 변화된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지만 약간의 질투도 있는 것이죠. 사랑은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시기와 원망과 미움의 거센 파도와 또 관심과 배려와 용서의 잔잔한 파도가 넘실대며 부서지고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미시간주에 위치한 호프대학 웨트벌리 박사의 연구 내용이 정신과학이라는 잡지에 실렸는데 그는 용서의 감정에 대해서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론은 원한의 감정을 가지면 많은 긴장을 유발하여 면역체가 파괴되고 신체에 손상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임상실험의 결과예요. 친구나 동료 가운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70 정도를 추출해서 한 부류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하고 한 부류는 용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자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신체가 무너집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져요. 나의 영혼이 파괴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게 됩니다. 내면의 분노와 두려움, 불안, 불평, 원망의 감정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지역의 가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특별히 그 LA나 남부 쪽이 조금 저렴한데 그 이유는 오일을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파이프라인이 많은 지역은 휘발유가 싸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비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소유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았기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는 뿌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나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물줄기가 희미해져가고 메말라간다면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용서의 강물, 사랑의 강물이 시절조차 과실을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큰 힘은 없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의 가슴속에 사랑의 불을 지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결을 타고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용서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공동체를 일구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수가 되어가는 아름답고 비전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